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밝게 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며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의뢰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나? 그리고 뭐를 싫어하시나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지요. 내 식으로, 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걸 싫어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이런 걸 싫어하고 나는 이런 걸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거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사람들을 업스 여기고 우리가 자고하고 우리 멋대로 가서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고생하고 짐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의 길로 줄다름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싫어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업스 여김을 받았다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인생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금 죽이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상한다, 죽는다. 그래도 별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슬프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표정 하나, 정말 그 사람의 그 삶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그게 내 일이 돼버려요. 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가 빵긋 웃어주면, 아,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구나, 건강하구나, 뭐가 기쁜 일이 있구나. 그럼 뭐예요? 우린 그걸로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쁜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편안한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정말 가볍고 자유롭게 안심하고 그리고 정말 빵긋빵긋 울면서 웃으면서 사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것에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이 뭐든지 주셔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이래서 평강하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떤 때라도 기뻐하고 어떤 때라도 편안할 수 있는 그걸 주셨으니까 제일 좋은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평강과 기쁨은 상황 조건 따라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에 만족돼서 그냥 기쁜 그 기쁨은 소욕에 만족되지 않은 어떤 한 가지가 오므로 인해서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 주신 거는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가볍고 그리고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는 지금 오히려 평안함이 깨졌고요. 즐거움이 깨졌고 기쁨이 깨진 상태예요. 오히려 위험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가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뭘 받았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평강을 받았고,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았잖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것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말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더욱더 하나님에게 의뢰하라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또 삶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신경이 곤두수지요. 자기가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조금 거슬려도 넘어갈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여유가 없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왜 쳐다봐 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지금 사환들이 이 종들이 가져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굉장한 여유예요. 어떤 여유?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 그 여유라는 게 힘이에요. 그 여유, 그 힘이 뭐냐? 사랑이에요. 너희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뭐 한 그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열매의 증거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새 피조물만이 그 새 사람 된 것만이 효력이 있다. 새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게끔 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삶으로서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힘으로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사랑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이래서 저래서 사랑 못하겠다 뭐하겠다 막 해요. 아니 나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나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는데 감정이 사랑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나는 그 사람 사랑하겠니?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겠니 안 하겠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우리 알지요. 네 감정이 크냐 내가 너한테서 크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 감정이 크냐 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크신 분이냐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커요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하지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의 말이 권능이 있으세요. 그러고 이제 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분 말 밑에 그분의 말씀 밑에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화나고 속상하고 펄펄 뛰던 마음이 사그러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3장에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남편, 아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남편, 아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이 위험하고 삶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편안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지요? 이 편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 버리고 자기 친척 버리고 자기 살기 쉽고 그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사이좋게 살다가도 이민 와 있으면 사람들이 식구들이 참 싸우기가 쉽습니다. 다 영어를 잘 못하지요. 일이 다 서툴지요. 한국에서 유능하던 남편들이 여기 오면 무능해 보게 보이지요. 못나 보여요. 아이들이 볼 때도 엄마 아버지가 참 의지가 안 되는 엄마 아버지고 오히려 부끄러운 엄마 아버지가 돼 버려요. 한국에서는 뭐든지 손 내밀면 다 줬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가 그걸 못 하세요. 모르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는데 지금 엄마 아버지가 해결을 안 해주세요. 그런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는 자기들 대로 또 헤쳐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신경을 곤두서고. 그래서 식구들끼리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가정이 깨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혼율이 더 많아요. 한국에서는 돈잘 버는 남자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 같이 돼 있잖아요. 일단은 돈을 잘못 벌면은 그 사람은 뭔가 아버지 구실 못하고 남편 구실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자매는 아버지가 일생 약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벌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하고 두 딸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위했는지 몰라요. 몇달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일생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길 수가 없이 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난번에 돌아가실 때 딸이 너무 슬퍼해서 그랬어요. 너는 그래도 아버지를 정말 실컷 사랑했고, 또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냐.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다 그래도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는 주님한테 갔으니까 또 만날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그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 사랑한 기억을 갖고 있고 사랑받은 기억을 갖고 있잖아.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냐. 얼마나 복이냐. 지금 우리 가정에는 살아있는데 얼굴 맞대고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지금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정말 모두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 핏부림 받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된다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웬다 그럴까? 기도할 때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말씀 안에 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한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기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는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은 이루어지다지만 이루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루어진 기도인데 내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제 살아 역사함으로써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뭐가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다른 내 소욕, 다른 내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그 하늘에 이른 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나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에서도 욕에서도 다 건져주시는 일이 하나님은 벌써 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 내 안에서 앞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그 이루심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온전히 하리라.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권고하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다 하실 거죠. 그거를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씹던 그 사람들이 다 입을 막아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사랑으로 그 선행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행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줍지 않게 자꾸 나로 인해서 말이 많고 말을 듣는 거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말 듣지 사실 않아요. 그럼 모두에게 칭찬받아요. 세상도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다만 시기하고 자기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 사람 옆에 있어서 자기의 그 안 하는 것이 죄가 드러나니까 미움을 받는 거지 찝어서 잘못은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건드려서 긁어서 붓으로 만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털어도 먼지 안 나요. 안 가지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모셨지요. 뭘 모셨어요? 썩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평강 있고 항상 기쁨 있고 항상 능력 있고 항상 소망 있고 항상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뭐가가 지금 지죽박죽 되거나 거기에서 부딪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아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에 이와 같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걸리는 말 같아요? 앞에 어디가 하고 연결되는 말 같아요? 앞에는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18절에서부터는 사화나 아까 얘기한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복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얘기 뒤에 뭐예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실질적인 예를 누굴 들었냐면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는 예수님같이 해요. 결국 우리 보고 예수님같이 살으라.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예요. 그 한 가지가 지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굉장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남편이 어떻게 학대를 하든 어떻게 말을 하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할 것 같으냐 어떨 것 같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 이 시간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시는 거 알지요. 탕자면 기다리실 것이요. 길 잃은 양이면 하나님은 찾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딱 이렇게 나라는 것만 떼놓고 생각하면 금방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 수 없게 하는 건 뭐예요? 나 안 버리기 때문인 거지. 나만 버리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내 감정이나 내 말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대한 기다림, 그에게 대한 안타까움, 그를 찾으시는 그것이 내게 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지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이라는 거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이라는 건 자기는 그의 아내예요. 이거는 하나의 관계예요. 그게 서로 소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나에게 아이로서 주어졌으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역할이 나의 그 아이와의 관계예요. 또 나의 자기 남편이 뭐예요?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그 사람과의 관계. 근데 아내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그 남편을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도와주라고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위 말하면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뭐냐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순복하는 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순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순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지금 남편이 어떻다는 거가 아니고 남편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남편이 요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남자의 아내로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의 상황이 어렵고 지금 쫓겨다니고 아까 이민 오면은 남자들이 무능해 보인다 말도 그렇고 여자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생활하니까 이민 와도 되게 비슷한 일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사회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바뀐다는 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타격이 큰 거예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무능해 보이고 남자들 자신들도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들을 많이 해요. 여기 오면은.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면요. 이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가 지금 그 가정에 그 아내들이요. 네가 거기 성교지가 있는 거야.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하나님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사는 삶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순복하지 않은 까다로운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어리석은 제도 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뭐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목적이라 얘기해요. 나를 통해서 가정의 그 식구들,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뭐를 보여주냐? 행위를 보여주지 말로 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그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지요. 행위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우리의 말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가 말해서 남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 명심할 일이에요. 우리 잠언에 여자가 시끄럽고 여자가 말을 하면은 그 남자는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여자가 말을 한다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잠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잖아요. 여자는 잠잠하라는데 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가 벙어리냐, 나는 널 통해서 말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돼요, 저게 못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벙어리 아니니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아니나 누구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는 안 합니다. 붙여주셔서 제게 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젖줄대는 거. 너는 엄마니까 아이들에게 젖줄대면 된다. 젖은 뭐예요? 아이를 낳아야 젖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 하나하나 보듬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어주신 사람을 새끼처럼 내게 주신, 맡기신 아이. 근데 그때는 젖줄을 주신다. 그래서 젖줄대는 일을 하고 또 기저귀 깔고 또 다독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잘하는 거, 그 사람이 편안한 걸로 내가 기쁨 삼고, 내가 그것으로 정말 애 때문에 엄마가 거꾸로 살듯이, 제가 몸이 하도 그 어려웠고 약하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그래도 애 젖 먹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애 밥해 먹여야 돼서 일어나야 되고, 빨래 해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기어서라도 또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그게 지금 하루하루 연태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내 일도 아니요, 내 직업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마와 아이처럼 관계를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건 지금 남편하고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제 남편이 아니지요. 저 남편은 지금 거꾸로 따로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제가 남편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어보고 인내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남편이 내가 가르쳐서 되는 일을 없고, 내가 해서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러면은 내가 계속 남편을 아이처럼 다룰 테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머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하나 되면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하나 된 거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같이 서로 일심동체니 아무리 얘기해봐도 금방 다른 거 금방 알잖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안다고요. 우리가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자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말 많은 여자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고 할 만큼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행위로 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거는 내 죄 다 토해내면서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또 얘기가 거듭나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갖고 있다. 아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을 갖고 있다. 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좋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썩지 않는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유하고 말씀이 안정되고 말씀이 썩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알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전세계보다 귀히 여기셔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을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주와 우리의 가진 환경과 우리의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보다 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렇게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됨을 귀히 여기시며 아니라는 거. 인생 안에 하나님이 와주셨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빼면은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썩어가는 시체 같은 거예요. 죽으면은 처음에 금방 썩지 않죠. 시간이 가면서 썩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끊어진 우리는 점점 파괴돼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육체도 자꾸 파괴돼 가요. 우리의 세포란 그런 것도 25살까지만 가면은 뭐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줄어가는데 50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세포가 막 죽어가지요. 우리 자꾸 파괴돼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이 육체 안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속사람은 다르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그거. 그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겪었지요. 또 교회라 그럴까 유대교 안에서 다 쫓겨났지요. 흩어졌지요. 로마에게 당하지요. 그래서 또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렇게 되지요. 또 그 사회적으로 뭐예요? 위에 세운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지금 상관들, 주인들 그런 속에서도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렵죠. 지금은 가정 안에서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라 그 질서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 그거를 맡기고 우리들은 원수 갚지 말고 우리들은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들을 오히려 온유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사랑하고 섬기라 해요. 그게 지금 있는 곳곳에서 결국은 부부관계까지 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맥락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 행할 때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전할 때만이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대접받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다가 가정에 와가지고는 보통 남자가 되는데 그 보통 남자가 되는 것이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에겐 참 어려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이해는 가지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지었지요. 그것이 가정이라고 부르지면 안 돼요. 부부라고 부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이들 앞에서도 부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정말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부부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왜 예수님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큰일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을 갖고 있고 소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빛이 되고 가정 안에서도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가는 곳과 사회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어디 가도 빛이요, 어디 가도 소금이에요. 가정에서는 허리띠 풀려놓고 그냥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요. 지옥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빼면 금방 돼요. 그런데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꾸미는 외모로 하지 마. 이 외모는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굉장히 그 예민합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어느 나라에선 뚱뚱하면 그게 미인이고요. 어느 나라에선 마르면 미인입니다. 요새 한국은 마르면 미인이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마르려고 했습니다. 키가 커야 미인이래요, 또. 그 팔등신인지 무슨 등신인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 미의 개념이요, 그렇게 유행이 되면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치마를 미니 입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긴 치마 미디라고 그러나, 하여튼 긴 치마 입을 때도 있고, 옛날에 한복 입었죠. 옛날 한복하고 요새 한국의 한국복하고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게 옛날에는 기껏해야 조끼 입고서 두루마기 입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옛날 궁중에서 입었던 사람처럼 그렇고 기껏해야 색동저고리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색깔들도 다르고요. 그전에는 절대로 그런 색깔은 한복에 안 썼는데 지금은 죽은 색깔도 많이 쓰고 참 옛날에 한국의 한복이라는 거는 파스텔 색깔이나 아니면 원색적인 거였잖아요. 고운 색깔. 근데 지금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이쁘다고 보기 시작하면 이쁘다고 사회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그게 이쁜가 보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화장을 하면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화장이라는 게 그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입술을 어느 색깔 바르느냐. 일본 사람들은 진한 자주색 검은 계통을 거의 안 바릅니다. 근데 한국 특별히 젊은 애들 저거 아니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유행할 때는 너도 나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아는 거예요.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이냐 금방 온 사람이냐 옷을 보고 머리를 보고 또 그 화장을 보면 금방 알아요. 뭐 우리 우스운 얘기로 앞이 이렇게 네모난 구두를 남자가 신었다.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그거 절대 사서 신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언제 그게 유행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선 사람들이 그거를 또 신기도 하고 그게 최신이라기도 하고 뭐 할 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이뻐 보이나? 그렇잖아요. 하얀 거 까만 거 입는 거나 뭐 머리 물들이는 거나 머리는 흰머리나 물들이는 거였지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물들이고 파마하고 남자가 미장원에 가는 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됐고 하여간에 배우들이 저기 사진을 받아야 되니까 촬영할 때나 텔레비 나가는 그런 탤런트들이나 화장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자들도 화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그런 거가 우리가 너무나 시대적으로 바뀌는데 그 바뀐 거에 우리가 둔해진다는 얘기. 둔해진다는 건 물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 모두가 하잖아. 그렇게 돼버려요. 세계에서 제일 성형을 많이 하는 성형왕국이 한국이라고 해도 그게 기분 좋은 소리 아니지만 누구나 성형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세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이 우리는 속사람을 우리가 단장하고 우리가 꾸밀 수 사실 없습니다. 속사람은 속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면 돼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 사라가 예를 들어 나오는데요. 사라는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라도 그렇게 했다. 그 사라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글을 쓰고 싶은 그 제목의 하나가 사라의 딸이에요. 사라의 딸들. 제 주위에는 사라의 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리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라의 딸들을 참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참 아름다워요. 우리 앞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되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지금은 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건 뭐예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숨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사라의 딸로서의 그 온유함과 그 안정된 심령 이 상황이니까 저 상황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온유함으로 언제든지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잠잠함으로 언제든지 행위로 열매로 나타내는 삶 우리가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높아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흥분하지 않는 삶 안정이 되는 거 그게 말하자면은 무감각하고 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온유는 어떠한 것이 와도 온유가 지켜질 때 온유입니다. 어떠한 부추김이 오고 어떠한 칭찬이 오고 또 아니 어떠한 업수여김이나 그 짓밟힘이 와도 겸손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능력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강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그 자존감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거에 대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하는 그 자존감이죠.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자존감 하나님의 딸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그 자존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없어여긴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짓밟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안 보이는 거야. 저들이 지금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값진 것이다. 사람 앞에 값진 것은 외모입니다. 학력이고 지식이고 아름다운 거고 그 사람이 가진 거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값진 거예요. 외모라는 거는 꼭 이런 얼굴 모양, 몸 모양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외모예요. 부잣집 사람, 뭐 소위 말하면은 누구누구 집 딸,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다, 뭐 뭐가 할 줄 알아, 그런 모든 거 다 외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값진 거는 속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세계보다도 값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거는 그 전 세계보다 귀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우리의 값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심이 값인데 그분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와서 거처 삼아주신 거 나를 성전 삼아주신 거 내 안에 와서 살아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진 것이 됐어요. 반지 가게 반지가 없었어요. 딴 게 그냥 저게 뭐야 딴 게 꽉 차 있었어요. 그 사이에 공기 꽉 있지요. 하여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보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반지가 뭐예요?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담은 단지각을 우리가 갖고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 오셨어요. 육체는 후패,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그 귀함이 점점 더 나타나고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알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 그 슬픔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사람 앞에 아름다운 건 뭐예요? 예쁜 거. 우리들의 그 유행, 우리들의 잣대에 맞아서 좋은 거. 그거를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지금 앞에 놓고 사냐. 하나님을 앞에 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값진 삶을 살 것이요. 사람 앞에 살면은 사람에게 값지고 사람에게 아름다운 대로 우리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걸로 우리를 살리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떡해요? 우리 사람식으로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외모적으로 값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 그랬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남의 남자에게 팔아버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두려움으로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팔아버려서 사실 사라는 그 왕에게 가서 왕의 여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한 번은 그냥 사라가 당해요. 우리가 남편에게 팔려가지고 남의 남자에 가가지고 남의 남자의 여자가 되었다가 돌아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면은 꼭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미안한 거 그것도 있겠지만 남의 여자가 되었던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이 또 쉽지 않지요. 그거를 사라가 겪는 거지요. 근데 사라는 지금 말하자면 다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계속 주라고 여겼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이어준 그 관계를 지켰다예요. 전 여자니까 왜 사라가 하가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자기 아이를 원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이를 원해서 하갈에게 그 아이를 낳도록 해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그 사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 다른 남자에게 보내짐을 받았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받는 그 마음. 아브라함도 불편했을 거고 사라도 불편했을 거고 그런 속에서 그 아이를 원하는 그 사라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애를 낳더니 오히려 자기가 지금 밀려나 버리는 데서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그때는 이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인생 속에 편 들어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사라를 회복시켜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라를 건져주신 거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남의 남자한테 다 갖다가 팔고 그래놓고는 또 그 사라 때문에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껴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뭐예요? 하갈을 내보내고 그 또 사라를 버리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도 있지만 사라에게 주셨어요. 사라의 믿음을 보고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믿음이 뭐냐?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요. 사라가 그 자리 지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자리 세워주신 거에 대한 순복함입니다.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같은 순복함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도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도 남편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아내가 사모하는 저주를 받아서 사랑사랑 날 다오다오 하는 그 다고다고의 남편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우리에게 어떠한 그 권위가 우리를 종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자녀는 부모의 종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되 남편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법인 것 뿐이에요. 질서인 것 뿐이에요. 지금 남편에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는 지금 또 아내들 같이 똑같이에요. 또 그 아내들은 앞에 예수님처럼이었죠.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 남편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자기들이 여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음으로 나타난 거지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지배하게 되었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는 그냥 받아도 받아도 모자르고요. 하나는 지배해도 지배해도 또 모자른 그러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 남편이 아내하고 동거하는 게 지금 명령인데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까 말 많이 하는 걸 혼자 있고 싶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고다고 없는 거 자꾸 달라 그러고요. 자꾸 비판하고 자꾸 간섭하고 자꾸 뭐라고 하면은 남자들 참 어려워요. 우리 여자들이 내가 남편에게 어려운 존재다라는 거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같이 동거해라. 우린 여자들은 남자 없으면 어떡해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남자들은 정력적으로 사실 어렵지만은 여자가 필요한 거가 아내가 필요한 거하고 다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요? 정력적으로는 여자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내라는 거는 지금 뭘 해줘야 되고 해줘도 모자라다 그러잖아요. 계속 간섭하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필요해도 아내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아내는 말하는 게 아내 아니라는 거. 그 남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잠언 31장에 보는 그 아내는 정말 별별 걸 다 하지요. 남편에게 받는 거가 없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뭘 받아요? 남편이 인정하고 칭찬해요. 그 여자의 그 행위를 선전해 주는 건 남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 사는 데는 누구로 좋게요? 하나님으로 좋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딸인데 그 하나님의 딸로서의 내가 가진 것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남편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고 이 세상에 사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공급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서로 받으려고 살아요. 근데 안 나온다고 서로 물고 먹어요. 그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형제나 자매 그 상담할 때 누구 사랑하는데 누구 좋아하는데 그래서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자꾸 생각이 난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어야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뭐를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내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생각하는 거는 애가 부모를 생각한다든지 내가 지금 기댈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기대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정말로 기대보세요. 주체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어른네 하나도 계속 안고 살 수가 없고 부모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효자가 없다 그러는데 아이도 속색이고 나를 너무 괴롭히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 왼수라고도 하잖아요. 제가 한국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금 나 할머니지만 누가 나보고 저기 남편이 나보고 왼수라고 그러면 너무나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절대로 왼수를 안 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지. 내가 속상할 때도 그 소리 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만약 왼수라고 그러는데 엄마 나의 왼수야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또 웃지. 나는 너무 대단하다 그럴까. 참 저는 안 돼요. 동거하라. 동거한다는 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절로 있고 싶은 게 아닌가 보다. 참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은가 보다. 남자가 혼자 광야에 나가고 싶을 때가 많은가 보다. 집보다 밖이 더 편할 때가 많은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동거하래요. 그리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 여자들이 오랫동안 남편하고 살면은 여자가 여자가 아니게 되고 정말 우리가 가리는 게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고 참 남한테는 치장하고 남한테는 저기 하는데 우리가 죄짓기 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지요. 근데 그냥 이제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두남이 되는 거. 부끄러움을 서로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이제 그냥 막아놓고 하는 거. 어렵지요. 제가 일본에서 어떤 할머니를 뵀는데 그 할머니가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황실 자손이라고 하는데 일생 기모노를 입으시고요. 이렇게 몸을 흐트러신 일이 없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 받으셨겠죠. 그런데 말이랑 단정함이나 그 자세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걸 아름답다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이 가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남편 앞에 깨고 친하면 깨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외식이라 생각하고 그게 자기를 뭐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속사람을 자꾸 내는데 그 속사람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주님.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가식이 아니죠. 내 거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거짓이 아니에요. 없애라 하세요. 나는 나야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 성품?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면 나를 버려야지. 겉사람을 자꾸 벗어야지. 그러면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지, 우리 스스로가 나타나는지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그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은혜를 욕으로 받을 자를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꾸로 이제 남편 보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처투성이요. 정말 서로 싸우고 서로 그 방황하고 하는 거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지요. 그것처럼이에요. 여자가 옆에다 두면 그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정말 썩은 냄새 나고 인간 냄새 나고 그 싫은 냄새, 그 싫은 모습들 다 보인다 하더라도 약하니까. 그런데 같이 있고, 그런데 귀히 여기고, 그런데 사랑하라고 지금 남편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남자들도요, 힘이 들땐 그게 잘안 돼요. 그래도 지금 하라 하세요. 누가 하시니까? 남편들 안에도 주님 계시니까.
아멘.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하게 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은총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의 욕구를 빌 줄은 압니다. 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채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네 대답하고 순종하여 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기도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그 말씀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막히려면 그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딸의 허물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딸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그렇게 하라. 은혜와 생명을 유업으로 너희들이 같이 받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에게 호세와와 고멜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호세와와 고멜은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멜은 자기의 정욕을 떠나서 자기를 연애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고 자기에게 자기 그 유익한 거 주겠다는 거를 다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보십니다.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로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잘 지켜서 살고 있고, 이혼한 사람들은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요, 지금 둘이, 부부가 깨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거를 다잘 지켰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헤어진 사람이 다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죗값을 치르느라고 이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거 아닌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도 버림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걸로 우리가 내 의의를 삼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 잘 지켜서 우리 가정은 아무 일도 없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라를 편들어 주신 분, 사라에게 정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딸들에게 또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해결이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려주셨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이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라 하시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은 여자를 귀히 여기고 동거하며 계속 뭐예요? 그 귀히 여김을 또 보살핌을 해주는 거죠. 나보다 약하다. 하나님이 약하다 그랬으니까 약한 거예요. 여자가 한국 여자는 강하다. 아주 정평이에요. 무슨 진리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보다 약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울타리고 여자는 그 알맹이라면 알맹이 없는 울타리는 필요가 없고 울타리 없는 알맹이는 뭐예요? 허허벌판에 버려진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울타리도 울타리 되게 해주셔야 울타리 역할을 하고 알맹이도 알맹이로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때 좋은 알맹이가 되지요. 썩은 알맹이가 되면 그 울타리는 맨날 그 썩은 것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예수님 나타나는 것이 나의 정말 바람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지향함이 되는 오늘도 그 오직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히 여김심을 받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이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선하신 주님, 우리 안에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남편에게 순복하여 삶으로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로 온유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러한 것으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